고린도후서 13장 11절부터 13절까지 주시는 우리 하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오늘은 성찬식에 있어서 우리 고린도후서 마지막 부분인 사도 바울의 작별 인사 우리 함께 살펴볼 텐데요. 다음 성찬 주일 다음 달까지 두 번에 나누어서 이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의 작별 인사는 두 부분으로 나눠져요. 먼저 11절에서 12절까지 마지막 당부 말씀을 주시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13절에 하나님의 복을 선포하시는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먼저 11절, 12절의 마지막 당부에 관한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 특별히 이 서신서들이 보내져지는 많은 교회들이 있었고 각 교회마다 많은 문제들이 있었지만 이 고린도 교회도 굉장히 많은 문제를 갖고 있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 후서를 통해 두 번에 걸쳐 서신을 써야 될 정도로 큰 문제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의 사역으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교인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교회의 하나됨이 깨어져 가고 있었고요. 그리고 거짓 가르침이 들어와 진리 복음 안에서 순결함을 지키지 못하는 교회로 나아갔어요. 교회 안에 하나됨과 순결함이 깨어지는 이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였죠. 따라서 사도 바울은 전체 고린도 전서 후서의 서신을 통해 마치 영적으로 아비가 자녀에게 하듯 징계에 대한 경고까지 하시며 고린도 교인들이 이러한 죄악에서 회개하고 돌이킬 것을 눈물로 호소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고린도 후서의 작별 인사를 하시는 내용으로 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그들을 형제라 부르시며 자신의 모든 사랑의 마음을 담아 끝으로 이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보면 11절에 보시면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물론 이 짧은 한마디의 구절이지만 이 사도 바울의 이 마지막 부르심 속에 고린도 교회를 향한 그 크신 사랑과 염려와 간절함과 애타하는 마음이 배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앞에 오는 고린도후서의 내용들을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이제 곧 고린도 교회를 방문할 거라는 말씀을 주세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을 만나게 될 그날까지 그들이 굳게 세워져 있기를 간절히 바라시며 그들이 하나됨과 순결함에서 회복되어 있기를 간절히 바라시며 이 마지막 당부로 서신을 끝맺고 계시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의 이 마지막 말씀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의 모습 속에서 누구의 모습을 발견해야 되느냐 하면 이 땅에 우리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모습 또 예수님의 말씀을 발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을 통해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형제들아 자신의 형제로까지 불러주신 저와 여러분을 찾아 이제 곧 방문하실 텐데 강림하실 텐데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이 굳게 세워져 있기를 바라시며 우리를 향한 이 교회를 향한 사랑과 염려와 간절함과 애타하시는 마음으로 형제들아 부르시며 오늘 본문 말씀을 주고 계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이 예수님 재림 때 이루어질 일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우리 일주일 동안에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 예배에 나올 때마다 주님과 만나는 시간, 주님이 우리를 방문하여 만나주시고 교제 나누는 시간, 나머지 6일을 이 말씀을 통해 당부하면서 이 말씀으로 살아가라. 그리고 회복하라. 무엇을? 교회의 하나됨과 순결함을. 그 말씀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할 때 고린도 교인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될지는 오직 하나님만이 알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을 돌이키고 굳게 세우기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에 매달리며 온 힘을 다했습니다. 이 서신을 쓰시며 복음으로 그들을 격려하기도 하셨고 꾸짖기도 했고 설득도 했고 징계에 대한 경고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간절히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고린도 서신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어주시지 않으면 자신의 노력, 자신의 사역이 다 헛된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지혜나 능력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복음과 성령님의 권능에 의지하여 자신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이 하시듯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그리스도께서 하시듯 자신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한 사역을 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고린도후서의 그 처음과 끝에도 너무나 잘 나타나 있어요. 이 고린도후서를 보면은요, 하나님으로 시작되었다가 하나님으로 끝나요. 우리의 예배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인사로 시작되었다가 하나님의 복으로 끝나는데 고린도후서도 마찬가지예요. 고린도후서 1장 2절에 가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의 선포.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오늘 본문 마지막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삼위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은혜와 평강과 교통하심의 선포로 처음과 끝이 이루어져 있죠. 즉 이 사랑과 은혜와 평강 속에서 자기 백성들과 교통하시는 교제 나눠주시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그 기쁘신 뜻대로 이루어질 것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그 하나님께 매달리며 끝까지 이 고린도 후서의 서신을 쓰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내용을 살펴볼 텐데 오늘 본문의 작별 인사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으며 고린도 교인들에게 마지막 당부의 말씀을 주세요. 어떤 당부의 말씀인가요? 11절 첫 부분에 고린도 교인들을 향한 다섯 가지의 당부의 말씀이 보여집니다. 가장 첫 번째로는 형제들아 기뻐하라. 두 번째로는 온전하게 되며 세 번째로는 위로를 받으며 네 번째로 마음을 같이 하며 다섯 번째로 평안하라. 영어로 하면은요 rejoice. 그리고 두 번째가 be made complete. 세 번째가 be comforted. 네 번째가 be like-minded. 다섯 번째로 live in peace. 이 내용이 다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명하십니다. 그리고 이 명령 뒤에 따라오는 말씀이 뭐냐 하면 축복을 함께 주시죠.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따라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 당부를 주시면서도 하나님께서 그의 교회와 함께 하셔서 꼭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확신으로 이 명령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도 사도 바울과 같은 소망과 확신을 가지고 이 명령을 이루어 갈 것을 바라시며 마지막으로 당부해 주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이 복된 약속과 함께 주시는 마지막 당부들을 예수님이 우리 대우빌로 교회에 주시는 명령으로 받아야 합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까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며 주님을 맞이해야 하는지, 이 주일 예배에 나오기까지 우리가 일주일 동안 어떤 삶을 살아가며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지, 그 내용을 오늘 본문에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당부를 깨어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교회가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명령들을 심서 이루어갈 것을 명하시고요. 또한 이 교회 안에 그의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이 명하신 것을 친히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약속까지 함께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약속을 붙들고 주님이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심서 이것을 깨어 지키고 순종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이 명령들을 통해 나타난 우리 주님의 기쁘신 뜻을 우리 온 교회와 성도들이 다 하나 되어 한 마음으로 올바로 깨닫고 우리의 뜻으로 품고 기쁨으로 순종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그 한 마음으로 이 성찬상에 나와 주님과 교제 나누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이 다섯 가지 명령을 살펴볼 텐데요. 그래서 이 다섯 가지 명령을 같이 살펴볼 때 이것이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다섯 번째 이렇게까지 가기 때문에 오늘 본문 설교는 그렇게 좀 체계적으로 좀 이렇게 쉽게 갈 것 같아요. 그런데 가장 마지막으로 주시는 당부라면 그만큼 끝까지 알려주고 싶은 사도 바울의 마음이시겠죠. 그만큼 중요한 명령이겠죠. 그리고 지금까지 주신 모든 말씀의 요약과도 같겠죠. 이것을 먼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여러 가지 권면의 말을 하다가 제일 끝에는 꼭 기억했으면 하는 말을 다시 요약해서 각 당부하지 않나요? 그런 내용으로 오늘 본문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알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이 모든 명령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성도 개인의 삶을 중심으로 주시는 명령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뭐하고 상관이 있냐면 전체 교회의 한 몸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이 명령들을 다 지키되 한 몸으로 지키라는 명령이에요. 그래서 하나됨과 순결함을 한 몸으로 지키라. 그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 앞에 그 13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 서신을 쓴 목적을 알려주세요. 예수님의 기쁘신 뜻이 무엇인가를 알려주시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교회가 한 몸으로 온전하게 되고 굳게 세워지는 것. 이 목적을 이루는 삶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신다는 거죠. 한 개인이 아니라 전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온전하고 굳게 세워질 때에 그 한 몸을 이루는 각 지체들이 온전하게 되고 굳게 세워질 수 있기 때문에 한 몸으로 우리 자신을 발견하고 그 중심으로 이 명령을 지키며 살아갈 때에 우리가 건강한 성도로 자라갈 수 있다는 뜻이에요. 온전하고 굳게 세워질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각각의 명령을 살펴보면요, 더 뚜렷해요. 첫 번째 주시는 명령이 뭐죠? Rejoice, 기뻐하라. 잘 보세요. 고린도 후서의 전체 내용을 보면 이 기뻐하라, Rejoice라는 명령이 그저 성도 개인이 복음의 현실 속에서 예수님 안에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명령으로만 그치질 않아요. 또 다른 기쁨을 얘기하세요. 우리가 이것을 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체 교회, 전체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누리는 기쁨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그러하느냐? 고린도후서에서 이 기쁨이라는 단어가 쓰여진 구절들을 보면 더 확실해요. 고린도후서 2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함이요. 또 너희 무리를 대하여 나의 기쁨이 너희 무리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로라. 사도 바울이 누가 자신을 기쁘게 할 자라고 하시냐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그들이 자신의 기쁨이라는 말씀을 하세요. 두 번째로 고린도후서 7장 9절에 가면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합니다. 사도 바울이 뭘 기뻐한다고 하세요? 고린도 교인들이 근심하여 회개함에 이르는 삶. 거기에 자기의 기쁨이 있다고 하신다. 세 번째로 고린도서 7장 16절에 내가 너희를 인하여 범사에 담대한 거로 기뻐하노라. 너희로 인하여 기뻐한다. 고린도서 13장 9절에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의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의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자신은 약해질지라도 자신은 고난을 받을지라도 너희가 든든하게 세워진다면 그것이 자신의 기쁨이고 너희가 온전케 되는 것에 나의 기쁨이 있다. 이 구절들을 다 보시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에서 기쁨을 말씀하실 때 다 그 기쁨이 먼저는 예수님께 있죠, 당연히. 그러나 다 누구와 연결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의 기쁨의 대상이 이 구절들에서는 단 누군가요? 자기 형제들이에요. 고린도 교인들이 돌이켜 회개할 때 기쁘다. 고린도 교인들이 강하여져 갈 때 기쁘다. 고린도 교인들이 복음의 열매를 맺게 될 때 기쁘다. 고린도 교인들이 예수님 닮은 온전한 형상으로 더 세워져 갈 때, 그들이 천국 영광에 이르는 것을 바라볼 때 사도 바울에게 기쁨이 넘쳐났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 갖고 있는 이 기쁨을 고린도 교인들도 서로를 향해 갖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의 기쁨에 참여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쁨이에요. 형제 여러분, 예수님이 기뻐하세요. 물론 삼위 하나님과의 관계와 교제 속에서 기뻐하시죠. 그러나 그 기쁨의 대상, 정말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즐거워하신 그 대상이 누구세요? 이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에요. 우리를 향해 기뻐하시고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킬 때 기뻐하시고 우리가 예수님도 닮아갈 때 기뻐하시고 우리가 강하여져 갈 때 기뻐하시고 고난 중에서도 인내하는 모습을 로 자라갈 때 기뻐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뜻을 품을 때 기뻐하시고 순종하는 이 예배를 드릴 때 기뻐하시고 모든 주님의 기쁨이 다 우리라는 거죠. 사도 바울도 그 주님의 기쁨에 참여하고 이제 우리 성도들도 그 주님의 기쁨에 참여하라. 서로 기뻐하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자라가야 굳게 세워지고 온전하게 되어가는 교회라는 거죠. 그런데 당시 고린도 교회의 상황은 어땠나요? 교인들의 하나됨이 깨졌습니다. 서로에 대한 기쁨이 없었어요. 대놓고 싫어하지 않았을지는 모르지만 기뻐하진 않았어요. 서로 반목했고요. 질시했고요. 서로 정죄했고요. 미움을 품고 있었어요. 고린도 전서부터 그 내용이 계속 나와요. 성찬을 할 때도 서로 나눠줘서 먹었어요. 그래서 교회의 하나됨이 깨어지고 더 나아가 이제 거짓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가려는 모습으로 교회의 순결도 깨어지려 하고 있었다는 거죠. 서로 기쁨이 없는 교회. 하나 된 것처럼 보여도 하나됨이 없는 겁니다. 서로 무관심한 교회. 그거는 기뻐하는 것도 아니고 싫어하는 것도 아니고 건강하지 않은 교회. 그래서 먼저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이 자기 형제 삼으신 자들을 향해 가지고 계신 기쁨으로 우리도 교회 안에서 한 형제로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 서로 기뻐하라 명하시는 거예요. 특히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이 기쁨 안에서 자라고 주일 예배 나오는 이날까지 일주일 동안 우리 형제 자매들을 바라보고 기쁨으로 품고 살아가기를 하라. 명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명하셨죠.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인 가서 다 용서하고 화목하고 서로 기쁨의 관계를 회복한 후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라. 왜? 그때의 주님의 교회가 더욱 온전하게 되고 굳게 세워져 가고 그 안에서 각 지체들이 더욱 온전하게 되고 굳게 세워져 가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다시 내 형제 자매들을 향한 기쁨으로 돌이키라. 두 번째, 비슷한 말씀이지만 be made complete, 온전케 되라. 이 온전케 된다는 말도 성경은 단지 개인적인 구원의 완성으로 말씀하지 않아요. 항상 성경은 온전케 되어지는 것이 예수님의 몸 그리고 한 성전으로 온전케 되어지는 것을 말씀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에베소서 4장에 가면 우리를 부르신 모든 성도들을 다 각각의 지체로 부르셔서 각각의 주신 은혜와 은사를 가지고 서로 섬김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건강하게 자라가 주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함께 이르라. 우리가 주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온전케 되어지는 것 함께 이루는 거예요. 나 혼자 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온전케 되는 목적은 주님을 닮은 것인데 그것은 한 몸으로 주님을 닮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온전케 되라는 사도 바울의 명령도 어떻게 이룰 수 있는 거예요? 나만 생각하지 않는 것. 나 하나가 아니라 함께 한 몸으로 주신 다른 형제 자매들을 적극적인 사랑으로 돌아보고 그들을 격려해주고 때로는 고쳐주기도 하고 함께 복음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고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자라갈 때에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왜?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거든요. 우리에게. 따라서 모든 교인들이 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서로 돌아보고 섬기기까지 주의 교회를 더욱 온전하고 굳게 세워가라는 겁니다. 나의 섬김의 대상이 내 형제 자매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을 기억하라고 알려주십니다. 그때 나도 함께 온전하고 굳게 자라간다는 거죠. 세 번째로 be comforted, 위로를 받으라는 명령이죠. 위로받으라. 이 명령도 단지 개인적으로 예수님이 성취하신 천국 구원의 현실로 위로를 받으라.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이 아들까지 바치시는 구원의 은혜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위로받으라. 그 말씀에 그치는 말씀이 아니에요. 고린도 후서에는 이 위로에 대한 관점이 좀 다른 관점으로 주어져요. 우리가 받은 위로를 가지고 서로 위로하여 주므로 서로 위로를 받으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요. 고린도후서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6절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 도다. 우리가 환난 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함이요. 혹 위로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를 위함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세요? 자신이 위로를 받았대요. 극심한 환난 중에 하나님이 자신을 위로해 주셨다.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 자신을 어떻게 부르셨다고요? 다른 고난 속에 있는 다른 형제 자매들을 위로하는 위로자로 보내셨다. 우리를 위로자로 보내시어 서로 위로하고 서로 위로를 받으라. 그래서 누구의 삶에 참여하라는 거예요? 참 위로자, true comforter, 예수님의 삶에 참여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는 누구를 위로, 또 다른 위로자로 보내주셨죠? 보혜사라는 말씀이 그 위로자라는 뜻이죠, comforter. 성령님을 위로자로 보내죠. 성령님이 복음 말씀으로 우리를 끊임없이 위로해 주시는데 우리도 그 안에서 서로 위로자로 보내요. 위로를 받은 자로만 아니라 예수님 대신하여 성령님 대신하여 형제를 위로하는 위로자로까지 살아가라. 그래서 서로 위로를 받으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이 이런 거라는 거죠. 그냥 모호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위로하는 자로 복음으로 받은 그 위로를 깨닫고 누리고 알므로 그 위로로 서로 위로할 때에 주의 교회가 더욱 온전하여지고 굳게 세워질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각 지체도 더욱 온전하고 굳게 세워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굉장히 적극적인 걸 요구하시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로 be like-minded. 마음을 같이 하라. 이거는 말 그대로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죠. 개인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공동체, community. 전체 교회를 향한 명령이라는 것은 이 말 자체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다 함께 한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빌립보에서도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에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Be like-minded 같은 사랑을 가지고 같은 사랑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One mind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마음을 갖자. 같은 사랑을 품고 한 마음을 품으라. 우리가 다 다르죠. 성격도 다르고 뭐 다 달라요. 살아온 배경도 다르고 다 다른데 우리가 품은 마음에서는 같아야 한다는 거예요. 거기서 다르면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우리는 한 마음을 품을 수 있을까요? 우리 성도들이 다 같이 품어야 하는 동일한 마음? 마음을 같이 하는 것?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누구 마음 품으라는 거예요? 예수님 마음이에요. 빌립보서 따라오는 2장 5절에서 8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같은 사랑 가지고 같은 마음 품고 한 마음을 품으라고 하신 후에 너희가 품어야 될 마음이 이거라고 알려주세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다 같이 품어야 하는 동일한 마음은 누구 마음?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 품으신 그 마음을 우리가 복음 말씀을 믿음으로 알게 되고 품게 되고 그 마음으로 하나가 되라. 그 마음. 특별히 이 빌립보서에서는 어떻게 알려주시나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종과 같이 낮아져 우리의 유익을 위해 죽기까지 우리를 섬기시는 마음. 형제 여러분, 지금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는 이 마음을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주셨어요.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을 때 그 구원의 은혜를 머리로만 받지 않아요. 마음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은혜와 사랑에 숨겨진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관계라 그러고 교제라고 하는 거죠. 마음 없이 주어지는 복음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알려주셨어요. 그 마음을 크든지 작든지 품고 어린아이가 품은 것과 장성한 자녀가 품은 마음이 다를지라도 같은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 같은 마음을 가지고 서로 종과 같이 겸손히 섬김으로 주의 교회를 온전케 하고 굳게 세우라. 그래서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모습에서는 하나됨이 깨지지만 예수님 마음으로 섬기려 하는 낮은 모습에서는 오히려 하나됨이 지켜지고 그때 내가 각 지체도 온전하고 굳게 세워진다는 거예요. 이게 원리입니다. 복음의 원리.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요.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평안하라. 평안하라. 이 명령 영어로 하면 뭐죠? Live in peace. Peace. Shalom. 이 평안이라는 단어의 뜻이 뭔가요? 평안. 평안하라. 아, 그냥 내 마음이 편안한 상태? 성경에서 말하는 평안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관계와 상관이 있는 뜻입니다. Peace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평화, 화평, 또 다른 번역은 뭐죠? 화목. 대상이 있는 거예요. 대적하는 관계가 평화의 관계, 화목되는 관계로 변하는 것이 이 샬롬이라는 단어예요. 예수님이 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처음 나타나셔서 샬롬 하셨을까요? 평화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원수되었던 죄인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십자가 죽으심으로 인해 이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로 화목됐기 때문에 천국의 평화를 먼저 전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성취하신 우리의 천국 현실이고 하나님과 회복된 관계의 회복을 얘기한다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죄인들이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는 것. 그런데 이 화목, 화평, 평안이라는 단어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만 쓰여지는 단어가 아니에요. 그때 또 일어난 일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 백성들 사이도 화평하게 해주셔서 모든 장벽을 깨고 다 함께 하나가 되어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셨다. 이 평화를 지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루어주신 평화를. 에베소서 2장 16절에서 18절에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함께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나 혼자 아버지하고 관계 회복돼서 나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도 관계가 회복되어서 함께 나아가게 하셨다. 예수님이 성취하신 이 천국의 화평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증거되기를 원하시며 화평하라, 평안하라 명령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명령도 그저 개인적으로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는 삶에 살아가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아니 나는 하나님과 관계, 하나님하고 나에게 관계인데 그리고 형제들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이 평화를 유지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 올바른 화평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누리는 화평을 근거로 해서 교회 형제 자매들과 늘 화평을 구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당시 고린도 교회는 서로 화평하지 못하였습니다. 고린도서 12장 20절에 보면 그들의 삶이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중상하는 것, 수근수근하는 것, 거만한 것, 어지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래서 하나됨이 깨어지고 있었다. 근본적인 이유는 복음에서 떠난 거죠. 이런 죄악에서 이제 떠나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다시 회복하여 은혜를 서로 용납하고 사랑하며 화평 가운데 살아가라. 심쓰라. 예수님의 사랑으로 화평을 구하며 살아갈 때에 주의 교회가 하나 된 것에서 더 온전케 되어 굳게 세워지며 그 안에서 각 지체도 건강하게 세워진다는 거예요. 형제 여러분, 이 모든 명령들 뭐 좀 더 자세하게 볼 수 있지만 여기서 알 수 있는 분명한 진리는 뭔가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은 그저 나 하나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의 몸된 전체 교회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중심으로 다른 형제자매들을 돌아보고 복음의 현실을 증거하며 하나됨과 순결을 지키며 살아가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게 우리의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명하신 삶은 올바른 복음 위에 서 있지 않고는 결코 이룰 수 없는 삶이에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는 이 삶에 갈 수가 없다는 거죠. 참 복음 속에서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교제를 나누며 살아갈 때에 우리도 이러한 삶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성령님의 은혜에 따라 이 복음으로 와야 돼요. 그 안에서 주님이 나에게 베푸신 이 사랑과 은혜를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주시는 다섯 가지 이 명령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다 주님이 나를 향해 베푸신 사랑과 은혜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성령님께서 복음 말씀을 통해 우리와 나눠주시는 교제의 현실입니다. 기뻐하라. 주님이 지금도 우리를 기뻐하시는 모습에 참여하라는 거고요. 주님이 우리와의 하나됨을 지키며 온전케 하여 가시는 것에 우리도 참여하라는 것이고요. 주님이 우리를 위로하시는 현실에 우리도 참여하라는 거고요. 주님이 우리로 한 마음을 품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와 늘 화평의 교제를 나누어 주시는 것에도 참여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주님께로 자라가라. 이 명령은 결국 예수님 닮아가라는 명령이에요. 우리를 향한 주님의 모습을 우리도 이 교회 안에서 우리 형제들에게 먼저 증거하며 살아가라. 그리고 가정에서 그리고 또 주위의 이웃들에게 그렇게 확장돼 가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복된 약속을 주십니다. 13장 11절 뒷부분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어떤 사람들은 이 11절 말씀을 조건절로 풀어요. 너희가 이 다섯 가지 명령을 잘 순종하면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실 거야. 그런데 이 구절은 그렇게 풀리는 구절이 아닙니다. 그렇게 쓰여져 있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의 행위는 어쨌든지 간에 결코 하나님의 복을 받아낼 수 있는 조건이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어떤 공로로도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공로로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이미 예수님의 성취하심으로 우리 성도들이 소유하고 있는 천국의 현실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 데우빌로 교회 안에도 주님이 함께 하심을 기억하라. 사랑과 평강의 주님이 이 교회와 늘 함께 하시고 각 성도 안에서도 일하고 계심을 잊지 말고 더욱 교회가 온전케 되고 굳게 세워지는 것에 심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순종하라. 거기에서 너희 각 지체가 더욱 온전하고 굳게 세워지게 하셨음을 잊지 말라는 거죠. 그렇다면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이 교회의 지체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물론 다 교회의 성도 교인들이 되셨지만 또 아직 교인이 안 되신 분들은 또 교회의 지체로 이 교인으로 또 살아가는 것에 열심을 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모든 소망을 오직 하나님께 두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보면 이 명령하고 예수님이 주시는 축복하고 너무 떨어져 있는 삶이라는 거죠. 너무 할 수 없는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너무 한심한 모습이었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끝까지 소망을 놓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어주실 것을 믿고 구하며 이러한 명령을 주시며 계속해서 권면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서신을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복된 약속으로 끝맺는 거예요.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13절에 그 축복을 선포하시면서 끝내십니다. 고린도 교인들도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지금 모습에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심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뤄가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 앞을 먼저 내다봐요. 아우 지금 이 모습으로 어떻게 거기까지 갈 수 있을까? 그럼 낙심밖에 없어요. 이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회복될까? 낙심밖에 없었어요. 절망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니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 편에서도 한 가지씩 한 가지씩 심서 일하고 교인들도 하나씩 하나씩 그들의 삶 속에서 일하여 갈 때 자라가는 거예요. 말씀드렸듯이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시기 전에 주시는 이 마지막 다섯 가지 명령은 우리 예수님이 강림하시기 전까지 우리 데우빌로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향해 주시는 명령이라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다섯 가지 명령을 순종하는 선한 열매를 우리가 맺어 이 교회와 각 성도가 더욱 온전하여지고 굳게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셔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천국의 현실을 온전히 증거하는 교회로 자라가기를 원하시고요. 지금도 함께 하시고 이 뜻을 이뤄가시고 위에서 기도하고 계세요. 그러면 이게 예수님의 분명한 뜻이고 이뤄가시는 역사라면 우리도 여기에 우리의 뜻과 열망과 마음을 두고 살아가야 될까요? 아닐까요? 이것이 전혀 우리하고 상관없는 말씀으로 가야 될까요? 우리도 이 다섯 가지 명령을 우리 마음에 품고 뭐 엄청난 걸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마음에 품고 기도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께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다섯 가지 꼭 외우셨으면 좋겠어요. 어렵지 않잖아요. 처음에 뭐라고요? 첫 번째 Rejoice, 기뻐하라. 특별히 우리가 예수님처럼 서로에게 기쁨이 되고 서로를 기쁨으로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뭐 그렇게 기뻐할 만한 자라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뭐 그렇게 이 원수 같은 죄인이 뭐가 그렇게 기뻐서 기뻐하시겠어요. 그런데 기뻐해야 될 영원 전부터 택하신 예수님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각기 예수님의 피로 맺어주신 형제들이기 때문에 기뻐해야 마땅하다는 거죠. 돌이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자기의 피로 씻기고 자기 의로 옷 입히셔서 온전한 기쁨으로 바라보시고 받아주시듯 우리도 그 예수님 마음 품고 서로 기쁨으로 바라보고 받아주라. 두 번째 뭐죠? Be made complete. 우리가 온전케 되길 원하세요. 어떻게 온전케 된다고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듯 서로 돌아보고 격려하고 고쳐주며 더욱 예수님을 알고 믿는 것에서 하나가 되어 예수님의 형상으로 함께 자라가라. 세 번째, be comforted. 서로 위로받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신 것처럼 자기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이루신 영원한 천국 축복의 현실로 위로하셨듯 우리도 예수님 같은 위로자로 보내어 우리가 받은 복음의 위로로 서로 위로하는 교제를 나누라고 하십니다. 네 번째, be like-minded. 마음을 같이 하라. 다른 마음 품지 말라는 거예요. 어디에 있어서? 예수님 마음 품는 것에 있어서는 같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그 십자가 사랑 안에서 겸손히 종과 같이 낮아져 섬기는 마음에는 같아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교회에 분란은 없어요. 섬기기를 원하는 마음에서는 내가 아무리 낮아져도 깨지지 않습니다. 섬김을 받으려 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깨지는 거예요. 이 마음을 품으라고 하세요. 마지막 다섯 번째로 Live in peace. 화평 가운데 살아가라. 하나님과 누리는 예수님 안에서의 화목된 교제를 형제 자매들 안에서도 서로 사랑과 용서 안에서 교제를 나누며 살아가라.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모든 명령 결국 완전히 성취될까요? 안 될까요? 돼요. 저희가 천국에 가면 완전하게 성취되어서 이 현실이 다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다 하나 되어 예수님처럼 온전하고 굳게 세워질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천국에서 이루어질 현실하고 지금 교회의 모습이 너무 큰 차이가 있다는 거가 문제예요. 지금 천국에서의 내 영광의 모습하고 지금의 내 모습하고 너무너무 큰 차별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죠. 현재의 고린도 교회만을 바라보면 소망이 없어요. 한번 고린도 교회, 고린도 전후서 한번 읽어보세요. 얼마나 한심한 교회였는지. 그런데 이 땅의 교회, 우리 교회도 다르지 않다는 거죠. 현재의 우리 교회와 우리 자신만을 바라보면 할 수 없어 보인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심을 잊지 말라고 하십니다. 영광의 그날이 분명히 올 거예요. 그것을 믿음으로 오직 삼위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과 확신을 두고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을 이 다섯 가지 뜻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순종해 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품고 성찬에 나와 우리 주님과 교제 나누시며 주님 다시 오실 날을 또 깨어 기다리시는 우리 교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